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8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죄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절을 기념하는 날이죠. 맥추절은 명절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명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로 설이 있고요. 또 추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들마다 정해놓은 명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정해놓으신 명절,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너희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되 힘을 다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 그러면은 남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면은 장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외세 침략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잘 지키면은 외세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중요한 절기 세 개가 있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맥추절은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 저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초의 시작은 유월절로 하고 그리고 진행은 맥추절로 하고 마무리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절개를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역사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문구들을 보시면은 그들이 유월절을 잘 지켰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절개를 제대로 지켰을 때는 영적인 부흥이 있는 때고 절개를 지키지 않으면은 영적인 피폐함이 있는 때였죠.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래서 왜 보내냐? 내가 왜 보내야 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셨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불러내다, 어디 어디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 속에 멸망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특별한 기적으로 불러내셔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절기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왜 절기에 이렇게 목을 매시냐 하면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만은 이제 신약시대에 온 성도들이 구약을 살펴보니까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다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구속사역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구속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수장,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게 아니고요, 수장,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열매를 거두어서 천국 국간에 드리는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순서대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을 볼 수 있는 절기를 총 7개로 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보면은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서 머릿속에 조그만 개념을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초실절이 됩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도 초실절과 그 다음에 있는 이 맥추절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역으로 7월에 가면은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시고 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음을 맞이하면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영혼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 속죄일이고, 초막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서 천국 국간에 드리는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칠칠절,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일어날 이와 같은 일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수감사절 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보면은 유월절에는 아시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또 임방에 이렇게 바르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도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아, 피를 바르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재밌게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대문에 동짓달 되면 그 빨간 글을 바른다고 하죠. 그 뭡니까? 팥죽을 바르죠. 어쩌면 이와 같은 것들이 유월절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구약 성도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을 1월 14일 지키고 난 다음 날 1월 5일이 되면은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간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7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 누군지 몰랐지만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출애굽을 하기 전에 식구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린 양이 짊어지고 죽어주었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그러면 죽으셨는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유대 원력대로 1월 14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때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한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 무슨 삶이 기다리고 있냐 하면은 무교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무교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교병을 먹는, 그날로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데요. 딱 일주일만 그러면 무교병을 먹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날을 이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죠. 누룩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음식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썩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의미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을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재료는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에는 죄를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누룩을 집에서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다 씻고 다 거두어가지고 불태우고 버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 그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왜 너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그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때부터 무교병을 먹는, 즉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상태에 우리를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특권을 받는데,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이미 또아리를 틀고 우리 안에 앉아있는 거하는 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보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는 이미 거하는 죄가 있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사로잡아서 죄악 가운데 끌고 가는, 내 안에 있는 악이 거하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을 보는 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죄인인 걸 알면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씻어라, 정결하게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보면은 그 성전에 관한 말씀 참 재미없죠. 근데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손을 씻지 않으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머릿속에 늘 이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나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이거 안 씻으면 나는 죽어.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병의 삶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 12번도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남을 험담했고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행하는 사람은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해서 편안하게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씻고 이와 같은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은 너 또 괜찮아지지? 그 말씀, 그 이야기에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틀린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편안하게 죄를 짓고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곳은 없습니다. 너희가 왜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죄 짓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눈에 불을 켜고 집안에서 누룩을 찾아서 다 모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이와 같은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초신절이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1월 14일은 금요일입니다. 이때가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1월 15일은 토요일이고 안식일입니다. 이때부터 무교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여러분들은 무교절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그 다음날, 이튿날이 되는 것이죠. 1월 16일은 지금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이때가 초실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 7대 절기 3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금, 토, 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초실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 죽으셨고 토요일에 무교절인데요. 이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에 내려간 걸 상징해 주는 것이고 1월 16일 주일 아침 새벽이죠. 이때를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초실은 첫 번째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초실절의 의미가 첫 열매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언제 부활을 하셨다고요?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구약의 7대 절기 그 순서대로 그 날짜에 이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을 하시는 이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절기는 그냥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한 몇십 일을 이 땅에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에 승천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죠. 이것도 그냥 대충 때를 봐가지고 됐구나 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초실절 그날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50일째.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시간을 세워서 50일째입니다. 77, 49, 7주를 지나고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명칭을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여러분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성령. 이어서 부르는 이유가 구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이 오순절이 놀랍게도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언제 부어주셨는가? 구약의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칠칠절이고 오순절이죠. 맥추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 따로 있었죠. 몇 주 전에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오늘 맥추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초실절과 맥추절을 혼돈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뒤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살펴볼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의 정확한 그 기간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실절. 오늘 무슨 강의하는 것 같죠? 정신 안 차리면 이해를 못 합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주일, 1월 16일, 주일 그날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일에 세워서 49일 지난, 그 칠칠절이 지난 그 다음날 오순, 오는 숫자 5를 말하는 것이고 수는 10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오순절,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그 맥추절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초실절에도 첫 열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맥추절에도 그 곡식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니까 이 초실절과 맥추절이 첫 열매 때문에 서로 혼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엄연히 구분이 되고 히브리어 단어도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초실절에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맥추절과 초실절을 혼돈하면 안 되는데요. 두 개를 한번 구분을 시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찬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맥추절이 아니라 초실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곡물의 첫 이삭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잘라서 묶어서 그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곡식 단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뒤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요제라고 그러고 이 곡물이나 또 짐승의 뒷다리나 가슴을 위로 올립니다. 거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제. 거제로 드리는 것이 있고 요제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보겠습니다. 즉 제사장은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언제입니까? 바로 초실절이죠. 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초실절 무엇을 드리냐 하면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 즉 초실절에 흔들 것이며 요제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주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이제 첫 곡식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인데요. 이 맥추절에는 어떻게 합냐 하면은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이죠. 곧 너희가 요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곡식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칠칠 49일을 채우고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 50일째가 되는 거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에 첫 열매 곡식 단은 그 단으로 드렸고요. 50일째에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에는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레위기 23장 17절에 나오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데요. 곡식단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서 드리라. 즉 초실절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섞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단을 드리는 것이고 맥추절에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떡은 곡물을 이것저것 모아서 빻아서 한 덩어리에 되도록 한 것입니다. 초실절에 한 단 드렸던 것은 즉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맥추절에 드리는 첫 번째 익은 열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열매는 바로 성도를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에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이고 오순절에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기저기 온 세상이 흩어져 있던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던 즉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교회 모으셔가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떡이죠. 이것을 떡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구약의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맥추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 보리를 거두게 하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알고 보니까 이 날이 성령이 임한 날이고 이 날이 교회의 생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교회에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교회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생일입니다.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은 오늘이 교회 우리 교회 생일인가? 그거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 세계 교회의 생일, 하나님께서 이런 생일 되면 축하 파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축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벌써 보여주시면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의 무지개 또 고속도로 달리다가 또 무지개를 보여드렸는데요. 놀랍게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또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뭐가 맞아야 되는데. 예. 또 보여주시죠. 예.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죠. 잘 보시면요. 쌍무지개입니다. 예. 예. 제가 감격스러워서 찍은 하나님께서 축하하기 위해서 저 무지개를 교회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날짜 계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그 나팔절에 있을 겁니다. 그 날이 유대일역으로 7월 1일이죠. 그런데 그 7월 1일 날 예수님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대일역으로 7월 1일인데요. 그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는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날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날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맥추절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도가 참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그랬죠.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보시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도 외부의 힘이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뢰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생일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셔서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육신의 열매를 주신 것,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셨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처럼 맥추절은 감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에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에는 제가 준비를 다 못했지만은 하반기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와 같은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을 좀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바로 맥추절에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곡물을 벨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베는 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곡식단을 베다가 떨어진 이삭도 깨끗하게 다 주어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단은 베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곡식을 베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양심의 가책 없이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냥 베어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욕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거두어서 축제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농가 밭을 다 빼앗기고 팔아버리고 없는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곡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곡식 속에는, 너희들의 그 수입 속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분량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칠절, 오순절, 이 맥추절, 이때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탄생된 거 아시죠?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사랑의 소식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내 물건을 조금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팔아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내 소유를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나누어주면서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 성령이 임했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칭송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었죠. 행복한 축제 뒤에는 슬프고 외롭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 혼자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누어주면서 그 일로 인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맥추절의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영혼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영혼 구원, 영혼 사랑으로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정확한 의미는 감사와 그리고 나눔과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정확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맥추절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 동안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와 나눔과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맥추절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꾸만 움켜쥐고 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 호주머니를 열고 나누어 주어야 되고, 내 사랑도 내 기도도 나누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로 인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요이 땅에서 함께 이와 같은 삶을 나누면서 이 일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맥추절의 삶을 사는 우리들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